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핵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내년까지 핵무기 보유량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무기급 우라늄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중국이나 미국의 종전 판단 규모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10개에서 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앞서 미국 워싱턴의 한 민간 연구소는 북한이 오는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란 핵 문제에 관한 서방 6개국과 이란의 협상이 어제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재개됐습니다. 이번 협상은 예멘 사태와 미국인 수감자 문제 등 여러 민감한 사안들이 불거진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 정부가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에 무기를 제공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예멘 해상에 군함을 파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와 함께 이란에서 구금되거나 실종된 미국인들 사건과 관련해 이란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핵협상과는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6월 31일 최종 시한인 이란과 서방 측의 협상에서는 이란의 핵활동 축소에 따른 서방의 제재 해제 시점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오늘도 예멘의 후티 반군을 겨냥한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번 공습이 정부군과 후티 반군 간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남부 주요 항구 도시 아덴 일대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1일 공습 작전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하루 만인 어제 후티 반군이 예멘 중부 도시 타이즈에 정부군 여단 사령부를 장악하자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한편 예멘에서는 한 달여에 걸친 연합군의 공습으로 수백 명이 숨지는 등 심각한 인도주의 사태를 야기했지만 정작 후티 반군을 소탕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밀려드는 난민들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유럽 정상들은 최근 지중해에서 이민선이 전복돼 900여 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군사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는 인신매매범들이 사용하는 선박을 조사, 납포, 파괴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이와 함께 지중해의 국경 순찰과 지중해 연안 국가 출신 난민들의 재정착을 돕는 시범 사업 관련 예산을 두 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난민 재정착 계획은 북아프리카와 중동, 남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오는 이민자들 가운데 우선 5천 명에게만 제공됩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 가운데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의 지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퀴니피아크 대학이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이번 조사에 응한 공화당 예비선거 등록 유권자들로부터 15%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이어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13%로 2위, 스카드워커 전 위스콘신 주지사는 11%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루비오 의원이 다른 후보에 비해 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상대하기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 대결에서 루비오 의원은 43%를 얻어 클린턴 전 장관을 2% 격차로 추격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오늘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실시합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말 차기 법무장관으로 흑인 여성인 로레타 린치 후보를 지명했지만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대립이 계속되면서 표결이 미뤄져 왔습니다. 이는 양당이 추진한 인신매매 처벌 법안에 공화당이 반낙태 조항을 삽입한 데 대해 민주당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인신매매 처벌 법안은 양당이 타협안에 합의하면서 어제 상원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독수리 훈련이 24일 끝납니다. 남북 대화 국면에 변화가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는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모스크바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일부 의원들이 아베 일본 총리는 미 의회 연설에서 과거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Given these continued revisionist attempts for every step forward toward peace and...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 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내일 즉 24일 예정대로 끝납니다. 이에 따라 긴장 상태에 있는 남북 관계 국면 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지난달 2일부터 한국군 20만여 명과 미군 3,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미군의 참여 규모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미한연합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독수리 훈련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2월 훈련 개시를 앞두고 북한의 비난에 대해 독수리 훈련은 연례적인 훈련이며 남북관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대변인의 지난 2월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런 방어적인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연계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연계시킬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연례적 훈련은 남북관계와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북한은 독수리 훈련 기간 중인 지난 2일과 3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5발을 서해안 방향으로 발사한 데 이어 애슈틴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둔 지난 7일에는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다만 이번 독수리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력 시위 강도는 지난해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독수리 훈련 기간 중 7, 8차례에 걸쳐 스커드 미사일과 300mm 신형 방사포, 중거리 노동미사일까지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독수리 훈련이 끝남에 따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남북관계에 국면 전환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한 모두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년사를 통해서 정상회담을 제안했을 정도로 김정은은 지금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북중관계에 대한가 그 미국의 대북제재 남북관계 경색, 북일관계 진전 더디고 북노관계 조금 있지만 러시아는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의 필요성은 양측 모두 있다. 일정한 계기만 만들어지면 지금 어떤 상방이 위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는 뭐 지금 양측 모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 들어 북한은 한국에서 열리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문경 세계 군인체육대회에는 참가를 공식화했지만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문제 등 현안들에 대해서는 당국 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연평도와 가까운 북방 한계선 북쪽 무인도에서 용도가 드러나지 않은 시설 공사를 하고 있다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인 만큼 군사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 갈도라는 작은 섬에서 기초 시설 공사를 하고 있다면서 공사 목적을 포함해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갈도는 한국 측에서 망원경으로 충분히 관측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인 만큼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새로운 시설을 공사하고 있는 연평도 북방에 있는 갈도는 일종의 무인도죠. 민간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접적지역이고 따라서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기초공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북한군은 약 한 달 전부터 갈도에서 중장비 없이 약간의 병력만으로 터파기 등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도는 연평도에서 약 4.5km 떨어진 작은 섬으로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한 북한 장제도에서 남쪽으로 2.4km 해상, 그러니까 북측 장제도와 남측 연평도 사이 중간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북한군이 실제로 이곳에 군사시설을 짓고 있다면 한국 측 서북도서를 겨냥하는 북한의 최단거리 대남 공격기지가 되는 겁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입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을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이제 열점지대로 규정했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남북 간의 어떤 무력 충돌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최단거리에 공사를 해서 뭔가 발사대를 설치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해당 시설물이 북한의 해안포나 장사정포 진지, 대남 관측기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다음 달 초 러시아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전승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또 러시아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참여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다음 달 9일 모스크바에서 치러지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 아마도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23일 서울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 제1위원장의 참석을 외교적 통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은 22일 여러 북한 인사들과의 접촉에서 김 제1위원장의 참석을 확인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 제1위원장의 정상회담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또 러시아가 개성공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기업들의 개성공단 참여를 위해 많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고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의 중인 방안 가운데에는 고려인 출신 기업인들이 제안한 식품 생산업의 진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러시아 기업의 개성공단 참여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개성공단에 진출하려면 한국 측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하게 된다면 당연히 저희하고도 이게 논의가 돼야 되고 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알려드릴 텐데 지금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구체적인 게 진행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티모닌 대사는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사드는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 방어체계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러시아 접경지역에 배치하는 데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북핵 6자회담에 대해선 관련국들 사이에 이견이 있더라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며 모든 당사국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의 접근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북한은 회담 재개에 관심이 있고 타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북한은 협상이 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일방적 전제 조건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 사이의 조속한 대화와 접촉도 촉구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남북한이 상대방의 군사훈련을 놓고 비판을 주고받고 있다며 이 지역에서 군사활동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남북러 삼각협력사업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업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22일 보도자료에서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장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 남북한과 러시아의 삼각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갈루시카 장관은 22일 유라시아 교통에너지 포럼에 참석해 이 사업에 대한 러시아 측 구상을 설명한 데 이어 한국의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과도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극동개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남북러 삼각협력사업에 대해 한국 측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극동개발부는 특히 러시아와 한반도를 잇는 대규모 에너지 공급 사업을 홍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 북한 라선 경제특구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잠정 타당성 조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맡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 최대 전력회사 라오 동부에너지시스템은 내년부터 라선 특구에 전력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앞으로 10년간 총 600MW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극동개발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최계원 사장과 만나 이 사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극동개발부는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 라진항을 거쳐 한국으로 수송하는 시범사업을 남북러 삼각협력의 또 다른 예로 제시했습니다. 극동개발부는 2차 시범사업이 이미 시작됐다며 러시아 핫산에서 철길로 라진항으로 수송된 뒤에 화물선으로 옮겨져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극동개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번에 수송되는 석탄은 4만 5천 톤에 달한다며 오는 24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남북러 삼각협력의 대표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에 갈루시카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사실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전문가로부터 남북한과 러시아 삼각협력 사업의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현재 남북한과 러시아 삼각협력 사업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현재까지 어떤 상황인지 그중 추진 상황을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러시아는 주로 북한과 삼각 그 협력 사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협력 사업 아이템을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그 전력 송전 부분, 철도 개보수 그리고 농업 나아가서 우주 산업까지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러시아 그 유연탄을 라진항을 통해 한국으로 반입하는 그런 시범 사업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범 사업은 말 그대로 그 본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경제성을 그 검증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 본 계약이 그 체결돼야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 같은 경우는 오늘 개성단에도 러시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
네.
사실 그 남북한과 러시아 삼각협력 사업은 논의는 무성한데 실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직 그 좀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가 특히 삼각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러시아라는 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러시아 극동 지역에 한정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네.
러시아 전체가 아니라 결국 이제 러시아 극동 지역의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삼각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북한도 이 동북아 지역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금 러시아는 그 동부 지역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네.
또 푸틴 정부의 극동 지역 개발의 총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갈루시카 장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극동 개발은 러시아 정부의 21세기 최우선 과제다.
아, 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최우선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 또는 한국 기업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 그 협력에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고 이 한국 기업을 한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외교적인 배경도 깔려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한국 입장에서는 5.24 제재 조치 같은 게 없다면 남북한이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제한적으로 러시아와 삼각 협력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5.24 제재 조치로 남북 간에 직접적인 경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를 이제 포함해서 삼각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남북 관계 경색이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또 좋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과 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이쪽 러시아와의 관계를 소통을 함으로써 대안으로 삼을 면도 있나요?
예,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그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의존도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고 또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이제 고립이 되면서 북한과의 협력할 여지가 커진 그런 부분도 결국 이 북러 간의 밀착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네.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네, 북한과 갈등이 큰 상황이기는 하지만 한국 정부도 이 삼각협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으로서는 어떤 점이 이익이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예, 역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것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가교로서 한국의 역할을 또는 한국의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러시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남북 간에는 5.24 제재 조치 때문에 직접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말씀을 방금 드렸지만 러시아의 협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남북한 간의 경협을 그 진전시켜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점, 특히 철도 연결이라든지 그 남북한의 철도 연결이라든지 또 그 남북한 철도 연결을 통해서 러시아 극동 지역을 통과하고 궁극적으로 유럽까지 연결하려는 그런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 철도 연결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적극적인 그런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기업들은 그 정부가 뭐 규제를 한다고 해도 이익이 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그런데 한국 기업들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기업들은 좀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 큰 이유가 분명히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나진 합산 프로젝트가 하나의 사례가 되는데요.
네.
이 프로젝트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경제성이 나오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한국 국적의 선박이 북한 지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북한이 그 제3국 배를 요구하는 바람에 지금 중국 배가 들어가서 러시아산 석탄을 운반해 오는 그런 그 시범 사업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러시아 쪽에서 유연탄을 아주 원활하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이제 겨울 동절기 동안에는 석탄 생산이 원활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아직 존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극동 지역의 시장 규모가 아직은 작기 때문에
네.
우리 기업들이 관심은 많습니다. 관심은 많은데 지금은 관망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이긴 한데 과연 뭐 그렇게 적극적인 것 같진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북한은 기본적으로 남한 기업들하고 협력을 하고 싶어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러시아와 함께 이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북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시범사업 단계고 아직 이제 본 계약도 체결이 안 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삼각 그 남북한 러시아 삼각 협력도 결국 남북한의 관계에 상당히 또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남북 관계가 고일대로 꼬여 있고 전혀 지금 돌파구를 못 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의 협력이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상황에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임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로부터 남북러 삼각협력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국에 넘기도록 하고 노동조합 결성도 허용치 않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22일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노동 규정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북한 당국은 근로자들의 임금 전체를 자신들에게 넘기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북한 근로자들은 임금의 일부밖에 받지 못한다고 휴먼 라이츠 워치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방식 때문에 실제로 임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개성공단이 지난 2004년 출범한 이후 외부 세계가 북한을 들여다보고 북한이 외부 세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할은 임금을 받을 권리와 발언권,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등 북한 근로자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을 상쇄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개성공단의 노동 규정이 국제적 기준에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방해를 받지 않고 조직을 결성할 권리와 대표를 선출할 권리,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구성해 단체 협상에 나설 권리 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또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에 관한 남북한의 논란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런 와중에 북한이 여성 근로자들을 성차별과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어린이들을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잊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임금 인상과 관련해 논쟁을 하기보다는 북한에 중간에 개입하지 말고 임금 전체가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 10여 곳이 당초 임금 지급 시한인 지난 20일 한국 정부의 방침에 관계없이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을 북한 측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10여 개 기업이 임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위를 파악해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한국 정부 지침대로 월 최저임금 70달러 35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 74달러 기준의 차액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지급하겠다는 담보서를 북한 측에 써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업들에 대해 북한 측이 요구하는 담보서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북한은 당초 20일까지이던 개성공단 3월분 임금 납부를 내일까지 유예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9일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일본 총리로서는 사상 처음입니다. 미국 하원의원들은 아베 총리가 이때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저녁 하원 본회의 일정이 마무리되기 직전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발언권을 얻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상하 양원 합동 연설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의원들의 공통된 주장은 아베 총리가 의회 연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일본계 미국인인 마이크 혼다 의원은 20분에 걸친 특별 연설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이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Given these continued revisionist attempts, for every step forward toward peace and reconciliation, the government of Japan takes two steps backwards. Enough is enough.
혼다 의원은 일본 정부가 역사 수정주의적인 시도를 할 때마다 평화와 화해로부터 두 걸음씩 퇴보하는 것이라며 전후 70년이 지난 지금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를 대표해 명백하고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혼다 의원은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정상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라며 아베 총리가 이런 역사적인 기회를 통해 20만여 명의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혼다 의원은 이날 하원 본회의장 방청석에 있던 위안부 출신 이용수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일본 정부가 사죄할 수 없다면 젊음을 되돌려달라는 이 할머니의 말을 전하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1분 자유 연설을 통해 아베 총리가 연설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at address must be honest. That address has to address Japan's wartime history. It has to honestly address Japan's atrocities and enslavement of thousands of women.
뉴욕주 출신의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은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은 전쟁 당시 일본의 잔악한 행위와 수많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은 점을 정직하게 다뤄야 한다며 과거의 잔악한 행위를 무시하면 매우 문제가 많은 미래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저지주 출신의 빌 파스크렐 의원도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위안부 문제를 다뤄 치유와 겸손한 화해에 초석을 다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t's my hope that Prime Minister Abe his visit next week will lay the foundation for healing.
텍사스주 출신 셰일라 잭슨 리 의원은 일본 정부가 생존한 위안부 여성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주 출신 찰스 랭글 의원은 일본이 전쟁 당시 한국인들에게 고통을 줬다며 아베 총리가 진실성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뉴욕주 출신의 그레이스 맹 의원은 아베 총리가 고노담화 철회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노담화란 지난 1993년 당시 일본 정부 대변인인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본 육군이 위안부 매춘소 설치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고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백두산 무봉 노동자구에 국제관광특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국제관광특구를 설치하는 것은 지난 2011년 금강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무봉 노동자구는 백두산의 해발 1220m에 자리 잡은 마을로 2000년대 초반부터 숙박시설과 목욕탕이 지어졌고 인근에 삼지연공항도 있어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봉 노동자구를 국제관광특구로 지정한 것은 이런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해 백두산 관광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북한에 두 컨테이너 분량의 고기 통조림과 담요, 의약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품은 오는 6월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이 최근 북한에 고기 통조림과 담요, 의약품을 보냈습니다.
April 7th is when it loaded. We sent it from Pennsylvania. We actually sent two containers, so it's the second and third container this year.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의 테리 스미스 국장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7일 두 컨테이너 분량의 식료품과 담요, 의약품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Sometime in June. Actually, food and blankets, and the other container is food, blankets, and medicine. Right, and the rest.
지원품은 오는 6월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 단체가 지원하는 결핵과 간염 전문 병원과 요양원 등에 보내질 것이라고 스미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올 들어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이 북한에 지원품을 보낸 것은 지난 2월 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 단체는 앞서 황해남북도 내 병원 두 곳에 태양열 패널과 물 저장 탱크, 파이프 등 수도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비를 보냈습니다. 스미스 국장은 북한에 지원한 물품을 확인하고 분배 상황 등을 모니터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은 미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블랙마운틴에 본부를 둔 대북지원단체로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 북한 내 29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은 실제로는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가보실 순 없다고요.
Isn't that so cool?
This is a lot of snow.
Close because of snow.
저 북쪽 눈 덮인 알래스카에서 옥빛 바다 돌고래가 뛰노는 남쪽의 플로리다까지.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미국 역사의 산실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로 달려 캘리포니아까지. 50개 주가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룬 나라 미국. 50개의 별이 모여 하나의 큰 별이 된 미국. 미국 50개 주로 가다 함께 떠나보시죠. 매주 목요일 밤과 금요일 아침 출발합니다.
세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유럽연합 정상들이 지중해에서 잇따르고 있는 난민 참사에 대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오늘 이틀간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막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오늘도 예멘의 후티 반군을 겨냥한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국외로 도피한 부패사범 10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유럽연합 정상회의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유럽연합 EU 28개 회원국 정상들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밀려드는 난민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지난 2주일 사이에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 1,000명 이상이 지중해에서 선박 침몰 등으로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하자 유럽연합이 긴급히 대책 마련에 나선 건데요. 앞서 지난 20일에는 유럽연합의 외무장관과 내무장관들이 룩셈부르크에서 특별 합동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지중해 난민 참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번 회의가 열리는데요. EU 정상들은 어떤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인가요?
네, 유럽의 정상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선택 방안들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방안이 최우선 순위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EU 정상들에게 난민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EU 정상회의 초안을 입수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EU 정상 초안에는 지중해에서 발생하는 난민 참사를 비극으로 규정하면서 더 이상 바다에 빠져 죽는 난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난민들의 밀입국에 이용되는 선박을 찾아내서 파괴하는 작업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밀입국 조직에 대한 공동군사작전을 실행하는 방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중해 지역 해상순찰과 난민수색, 구조작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올해와 내년에 두 배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이 돼 있고요. 튀니지와 이집트, 수단, 말리, 니제르 등의 국경 순찰을 지원해서 애초에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널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초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중해를 건너온 난민들의 정착과 관련한 대책은 없습니까?
네, 난민 정착과 관련해서는 난민들에게 5천 개의 거처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이 정상회의 초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천 개는 난민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이쪽으로 건너온 난민이 지난해 21만여 명, 또 올해 4월 초까지만 해도 벌써 3만 명이 넘은 점을 감안하면 너무 적은 수치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인권단체 암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지중해 난민 참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 암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중해 난민 참사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유럽 지도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럽 지도자들은 선박과 항공기 등을 통한 지중해 순찰을 확대하는 인도적 작전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중해가 난민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데요. 이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주로 내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입니다. 가난과 전쟁, 또 정치적 소유 등을 피해서 유럽으로 가서 더 나은 삶을 찾으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의 근거지인 시리아와 리비아를 중심으로 탄압을 피하려는 탈출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장치가 없는 낡은 선박에 난민들이 정원을 초과해서 승선하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국제이주기구 IMO에 따르면 지난해 지중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난민이 3천여 명으로 2013년에 700명보다 크게 늘었고요. 또 2000년부터 계산을 해보면 2만 2천 명의 난민이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다가 숨졌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 소식 살펴보죠.
네,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오늘 이틀간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막됐습니다. 비동맹 운동의 시발점이 된 1955년에 반둥 회의가 개최된 지 60주년을 맞아 이번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신흥국들의 경제력과 정치력 증대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번 회의를 주최한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타결된 합의는 개발 도상국들이 세계에서 더 큰 힘과 영향력을 갖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돋보인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네,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중국은 관세를 인하는 한편 자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통한 개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적 약속이나 구속력 있는 협정은 거의 없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 발전의 경험이 있는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무역 확대와 기술 지원에 대한 양자 협정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회의에서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양측에서 이번 회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일본 정부 반응부터 볼까요?
네, 일본 정부는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이 매우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일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양자의 의견이 일치했고 앞으로 여러 수준의 대화와 교류를 반복해서 관계 개선의 흐름을 확실히 하자는 양쪽의 의사가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중국 정부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중일 관계가 한층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언론들도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의 긴장관계 완화의 신호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정상회담을 중일관계 개선의 신호로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번 중일 정상회담이 관계 개선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는 있지만 아직도 두 나라가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은 바로 과거사 문제입니다. 중일 정상회담 당일에 일본 의원 100여 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이어서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하루 만인 오늘도 아베 내각의 관료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개인적인 방문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중국은 일본이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군국주의를 깊이 반성해야만 중일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죠. 예멘 사태 속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은 오늘도 예멘의 후티 반군을 겨냥한 공습을 계속했군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수도 사나를 비롯해 남부의 아덴, 또 타이즈, 알달리, 라우주주 등 반군 거점을 계속 공습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번 공습이 정부군과 후티 반군 간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남부 주요 도시 아덴 일대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1일 이 결정적 폭풍으로 명명이 된 공습 작전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켜지지 않고 있는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습 중단을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인 어제 예멘의 아덴과 타이즈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고요. 오늘도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사우디가 공습 중단을 선언한 뒤 24시간 동안에만 공습으로 수십 명이 죽고 또 수십 명이 다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의 압델 알 주베이르 미국 주재 대사는 어제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이 주요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하면서도 사우디는 필요에 따라 공습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란이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무슨 얘기인가요?
네, 카터 장관은 예멘으로 가고 있는 이란 선박들이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제공할 최신 무기를 실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를 방문한 카터 장관은 수행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는데요. 카터 장관은 이란 화물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예멘으로 이동하는 이란 선박과 관련해서 핵 항공모함 시어도 루스벨트호 등 전함들을 예멘 해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는데요. 카터 장관은 미군이 강제로 이란 선박을 세워서 승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다만 미국의 그 같은 움직임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선택권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MSNBC 방송과 회견에서 이란이 후티 반군에게 제공하는 무기가 현지의 해상 운송을 위협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이번에 중국으로 가보죠. 중국 당국이 국외로 도피한 부패 사범 10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검거에 나섰군요.
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어제 국외 부패 사범 검거와 작물 회수를 위한 조치 하나로 국외 도피범 100명의 명단과 신상 명세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공개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공개한 목록에는 도피범의 이름과 사진, 성별, 이전 직업, 신분증 번호, 여권 명세, 혐의, 도피 일자, 도피 국가 등 방대한 정보가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제1호 수배자는 여성인 양슈주 전 저장성 윈저우 시장이었습니다. 양 전 시장은 미국 영주권을 다른 이름으로 취득한 뒤 공금을 횡령한 채 2003년에 미국으로 도피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 명단에 공개된 도피범 100명 중 절반가량이 정부 부처나 기업의 수장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 밖에 경찰관과 회계사, 기업 재무 담당자, 은행원 등도 있었습니다. 도피범들의 주요 혐의는 뇌물수수와 부패, 횡령 등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는 성명을 통해서 국제형사기구인 인터폴이 이들 전원에 대해 수배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된 100명 중에는 여성도 꽤 있다고요?
네, 성별로는 여성이 23명이었고요. 남성이 나머지 77명을 차지했습니다. 아, 또 지역별로는 대부분 부유한 연해 지역인 광둥과 저장, 장수성 출신이었고요. 상당수가 복수의 중국 신분증과 여권을 보유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짧게 살펴보죠. 미국의 대테러 작전 중에 알카이다에 억류됐던 인질들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군요.
네, 미국 백악관은 지난 1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서 펼쳐진 대테러 작전 중에 알카에다에 억류됐던 미국인 워렌 웨인 스테인 씨와 이탈리아인 조반니 로 포르토 씨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두 사람의 사망에 큰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또한 당시 공습 중에 알카에다 요원이었던 미국인 두 명도 함께 사망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미오의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는 6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22도. 신우주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 22도. 강계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 오후에 많은 구름 끼겠고 최저 3도, 최고 16도. 해주, 개성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9도, 최고 22도. 개성 최저 7도, 최고 21도입니다. 함흥은 맑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20도. 장진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9도. 해산은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다 오후에 짙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1도, 최고 12도입니다. 원산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는 19도입니다. 선봉 오전에 조금 구름 조금 끼다 오후에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는 17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는 구름이 조금 끼겠고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조금 끼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한때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13도에서 25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의 대테러 작전 과정에서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인질로 붙잡혀 있던 미국인 한 명과 이탈리아인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백악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지난 1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서 미군에 의해 미국인 워렌 웨인스테인 씨와 이탈리아인 지오바니 로 포르토 씨가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최근 인질들이 작전 도중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조금 전 백악관에서 특별 담화를 통해 대테러 작전 중 미국인 인질들이 사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들의 죽음에 깊은 유감이라며 당시 미군의 대테러 임무는 알카에다 근거지를 겨냥하는 것으로 지침에도 완전히 부합되는 작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핵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내년까지 핵무기 보유량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무기급 우라늄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중국이나 미국의 종전 판단 규모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10개에서 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미국 워싱턴의 한 민간 연구소는 북한이 오는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란 핵 문제에 관한 서방 6개국과 이란의 협상이 어제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재개됐습니다. 이번 협상은 예멘 사태와 미국인 수감자 문제 등 여러 민감한 사안들이 불거진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 정부가 예멘의 시아파 후티반군에 무기를 제공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와 함께 이란에서 구금되거나 실종된 미국인들 사건과 관련해 이란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핵협상과는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6월 31일이 최종 시한인 이란과 서방 측의 협상에서는 이란의 핵활동 축소에 따른 서방의 제재 해제 시점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오늘도 예멘의 후티반군을 겨냥한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번 공습이 정부군과 후티반군 간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남부 주요 항구 도시 아덴 일대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1일 공습 작전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하루 만인 어제 후티반군이 예멘 중부 도시 타이즈에 정부군 여단 사령부를 장악하자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한편 예멘에서는 한 달여에 걸친 연합군의 공습으로 수백 명이 숨지는 등 심각한 인도주의 사태를 야기했지만 정작 후티반군을 소탕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밀려드는 난민들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유럽 정상들은 최근 지중해에서 이민선이 전복돼 900여 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군사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는 인신매매범들이 사용하는 선박을 조사, 나포, 파괴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이와 함께 지중해의 국경 순찰과 지중해 연안 국가 출신 난민들의 재정착을 돕는 시범사업 관련 예산을 두 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난민 재정착 계획은 북아프리카와 중동, 남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오는 이민자들 가운데 우선 5천 명에게만 제공됩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 가운데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의 지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퀴니피아크 대학이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번 조사에 응한 공화당 예비선거 등록 유권자들로부터 15%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이어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13%로 2위, 스카도커 전 위스콘신 주지사는 11%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루비오 의원이 다른 후보에 비해 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상대하기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